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5월 6일 러시아 소치를 비공식 방문한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일러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회담 중 북조선 언급 부분을 소개합니다. 아베 총리는 북조선이 오늘 6일부터 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각국에 의한 안보리 결의 이행이 철저히 필요, 납치, 핵, 미사일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압력을 강화해야 하며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가 명확하고 신속한 메시지를 같이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북조선에 대한 일러의 입장은 일치하고 있으며 북조선의 핵 보유, 무모한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있으며 양국 정상은 북조선이 추가적인 도발 활동을 하지 않도록 계속 일러 양국이 연계하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키시다 외무대신은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가들 태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국가에서는 양국 간 협력 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 1. 베트남 외무장관 회담 중 북조선 관계 부분에 대해 소개합니다. 5월 5일 목요일 베트남을 방문 중인 키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은 베트남 정부 영빈관에서 판 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역국제 범위의 문제에 대해서 키시다 대신은 올해의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일본은 아세안 공동체 강화, 동아시아 정상회의 강화에 착실한 실시 등 지역의 시급한 과제에 대한 대응을 일본이 중시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민 부총리로부터는 일본의 지금까지의 아세안과의 협력의 사의를 펴는 동시에 아세안 중심성을 계속 지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아세안과 일본의 관계에서 연결성이 중요하며 베트남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북조선 문제에 대해서는 키시다 대신으로부터 북조선이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안보리 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포함해 북조선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조선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아세안과 협력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 부총리로부터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납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조선 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지지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상 아베 총리의 러시아 방문 정상회담에서 북조선 언급 부분과 기시다 외무대신의 중국, 태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방문 중 1베트남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조선 관계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거주 중인 조선반도 출신인에 의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조선통신사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총동원되는 1년 중에서도 가장 바쁜 계절인 농사철이 다가왔네요. 이번에는 또다시 40일간 모내기 전투를 진행한다는 북조선인 뉴스를 들었는데 전투가 끝날 날이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은 일본의 에도 시대인 17세기 초부터 19세기 후반에 걸쳐 1조 두 나라 사이 약 200년 이상이나 조선에서 사절단을 파견하여 우호와 협력 관계를 맺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조선통신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선통신사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도 시대의 일본은 중국과 네덜란드와는 통상의 나라로 무역을 하는 한편 조선과는 통신의 나라로서 외교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통신의 나라인 조선에서 국왕의 사자가 일본으로 파견되었고 조선 통신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통하다라는 의미이고 우호를 확인하는 국소의 교환 등 외교뿐만 아니라 일본 각지에서 학문과 문화의 교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통신사와의 교류는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한 에도 시대의 일본과 조선의 평화와 우호관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조선통신사는 1607년 지금까지 단절되었던 국교를 회복하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관계 개선에 나선 결과 시작되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543년에 일본 중부에 위치한 미카와 노쿠니 현재의 아이치현의 오카자키성 성주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정의 대장군에 임명된 후 에도에 막부를 세우고 도요도미 가문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도쿠가와 가문에 의한 전국 지배를 확립하여 에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조선과의 국교가 회복된 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사이에 조선통신사는 12회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조선통신사는 도쿠가와 막부의 경사 때나 장군의 교체 때에 방문하여 에도에서 조선 국왕의 국서와 도쿠가와 막부 장군의 답서가 교환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수도인 한성, 현재의 서울과 에도, 현재의 도쿄까지 왕복하는 데 반년 이상 걸친 오랜 여정이었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조선의 한성 서울에서 국왕의 출발 허락을 받은 후 부산까지 육로로 이동하여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의 쓰시마에 도착하여 에도까지는 쓰시마 본이 동행하였습니다. 조선통신사의 일행은 조선 정부 관리들 외에 서기, 통요, 화가, 의사, 숙녀 등을 합해 500명 정도의 규모였고 경호나 하역을 책임지는 일본인까지 합하면 약 2,000명이 넘는 대행렬이었다고 합니다. 에도 시대에 260년간 열두해 방문한 조선통신사는 당시의 일본인들에게는 일생에 한두 번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통신사가 왕래하는 행렬에 신기한 의상이나 음악, 통신사가 데리고 온 신기한 동물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망하여 니코 도서구에 안치된 후에도 선인 우호에 기여한 이에야스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조선통신사는 에도를 지나 니코까지 찾아가서 성묘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조선통신사를 둘러싸고 일한 공동으로 이와 관련한 역사 자료를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와 기후현 오가키시 등 조선 통신사와 연고가 있었던 지자치제 등에서 한국 측의 부산 문화재단과 협력해 공동으로 신청해 2017년에 등재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저도 일본과 조선 사이에는 불행한 과거만 있은 것이 아니라 200년 이상이나 평화로운 친선 우호 관계가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놀랐는데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 더욱 놀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 고 김정일 총비서의 전속 요리인으로 평양에서 13년 동안 일한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씨가 북조선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귀국하여 주간 잡지 슈칸 겐다이의 방북 수기를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후지모토 씨의 수기에서 김정은 최고 사령관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읽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도 북조선이 일본인 납치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북조선이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취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일조 국교 정상화가 실현되어 일본의 투자와 경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북조선도 짧은 시일 안에 경제 재건을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일본과 조선 사이에 근 200년 이상이나 우호와 협력 관계를 맺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조선 통신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다음번 방송을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속의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5월 20일 남북 정세 관계에 대한 북조선의 자세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6일 또 5월 9일까지 북조선에서는 조선노동당 7자단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사업 정화 보고란 것은 좀 하고 거기서 조국 통일이란 것은 조선노동당 앞에 제기된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제라고 그런 식으로 의미를 좀 부여했었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조국 통일 문제란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번에 단대회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재확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어떻게 실현할까라고 좀 할 때 먼저 반쯤 연도적인 반쯤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 동의를 3대 혼자라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것은 다시 재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적극 동의를 3대 혼자라는 것은 첫 번째로서는 그 1972년 7월 4일 날에 남북 간의 분남 사이에 처음으로 선립된 좀 공동 성명. 거기에서 이른바 3대 원칙, 통일에 관한 3대 원칙. 그게 대해서 남북 간에 합의되었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이런 3대 원칙이라는 것은 좀 만들었던 것은 물론 중요하고 그런 것은 조국 통일의 3대 헌장 먼저 강조하고 그다음에 민족 대단결에 관해서는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이라는 것은 간주하고 세 번째로서는 고려 민주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이라는 것은 역시 6차 단대회 때 김일성 주석이 제기했던 그런 연방제 방안이지만 그런 것을 좀 다 세 가지 포함해서 적극 동의를 3대 혼잔라고 부르고 그런 것은 동일에 향한 이른바 연도적 지침으로서 해야 된다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재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침 하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좀 해나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 개선으로 좀 하려고 한다고 그런 것은 너무 간절을 했고 그럴 때 물론 대화 협상 좀 필요하는데 그런 것은 먼저 군사 회담부터 시작하자라고 그런 제안으로 좀 했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전에 북조선이 좀 제기됐던 주장해왔던 이른바 통일을 전제라고 할까 이런 주장하고 좀 비교할 때는 너무 큰 변화가 생겼다고 물론 말할 수 있고 이런 변화는 그 현실적으로 이른바 현실적 변화가 생겼다고 아마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지난번에 36년 전에 제6차 단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만 거기서 북조선이 주장했던 것은 먼저 통일을 한 것은 좀 생각할 때 군사적 긴장 완화 그게 필요하고 전쟁의 위기란 것은 제거해야 된다고 강조하다가 이런 것을 좀 실현하기 위하여 지금은 그 있는 전쟁협정이란 것은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좀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상대가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통일 문제에 좀 진전시키려고 할 때 먼저 미국과 평화협정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제기를 했던 것은 6차 단대회 하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남북 사이에서는 분남 사이에서는 고려민주연방제 공화국은 좀 그게 만들려고 그런 그 고려민주연방제라는 것은 남쪽에서 한국 쪽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런 강조하는 그런 제안이 이 6차 단대회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5차 단대회 1970년에 개최됐던 것을 좀 보면 먼저 통일한 것은 그 생각할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미군 졸수입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좀 완전히 나가야 된다고 그것은 첫 번째 요구이고 두 번째로서는 한국 안에서는 이른바 남조선 혁명이란 것은 일어나도록 좀 해야 된다. 아마 그런 것은 좀 간주했었습니다만 그런 거하고 좀 비교하면 이번 7.3 대회 때 김정은 그 위원장이 제기한 분남 사이의 관계 개선 그리고 그런 것은 군사회담을 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우리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것은 실현할 때 물론 중요한 것은 먼저 비핵화입니다. 비핵화에 관해서 북조선이 태도가 바꾸지 않은 한 한국이 북조선과 너무 진지한 그 대화 협상을 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면 앞으로 북조선이 이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 변화를 좀 표시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에 의한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6년 히트곡 카라 토모미의 I'm Proud입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라 토모미의 I'm Proud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도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번호 3-3581-6011 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세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950kHz로 밤 12시부터는 9975kHz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965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세 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950kHz로 밤 11시 30분과 밤 1시부터는 주파수 996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